오래간만에 성경 공부를 또 조금 진행해 보십시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부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조금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제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이제 그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책망했던 것을 지난번에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조금 추가적으로 그 음행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6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장에서 이제 음행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다뤘는데 영어로는 이제 fornic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행의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큰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 또는 살인, 또는 강도, 사기, 또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앞에 놓지만, 예수님은 이 죄를 언급하실 때는 이 성과 관련된 죄를 이렇게 앞쪽에다가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이 같이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니까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성과 관련된 그 죄가 몇 개가 나오지요? 그래서 간음과 음행과 색욕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러한 죄들, 성적인 범죄들을 이렇게 다른 죄들보다 이렇게 앞에 놓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행이라는 단어와 간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나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음행은 fornication 이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음탕하고 난잡한 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구분할 때 성적인 죄이긴 한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짓는 성적인 죄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짓는 죄를 이제 음행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간음, adultery, 간음이라고 할때 이것은 사전적 정의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 단어를 쓸때 어떻게 쓰시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결혼한 사람의 어떤 성적 범죄일 때 간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 4장 13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이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나열할 때,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경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 이제 행음이라고 표현했고, 이 배우자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 지금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보자면, 음행보다 간음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성적인 범죄지만, 결혼 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성범죄보다는 결혼한 사람의 정혼 또는 결혼 한 사람의 그런 범죄가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 때, 뭐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작은 죄의 싹은 까무러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냥 죄는 그냥 죄예요. 대죄, 중죄, 소죄라는 게 없어요. 그 캐톨릭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파장, 이런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거짓말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사회적으로는 파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시대의 경우에 결혼 전에 두 남녀가 음행을 했다면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이나 정혼을 한 사람이 간음을 했으면 그것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리 방법이 달랐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경고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이불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 결혼의 이 어떤,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이제 성적인 어떤 외도,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죄의 목록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이제 성적인 이러한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뭐 이런 쭉쭉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나열할 때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렇게 여기도 앞부분에 이런 것들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범죄가 이 성적인 범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본질적이고 대단히 그이 중대한 그러한 이제 범죄라는 것, 또 그만큼 또 범죄하기 쉬운 문제라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제 너무나도 자주 이제 그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유고 하나는 육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대신, 남편 대신은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게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적인, 결합이라는 것이 영적인 결합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6장을 조금 이따 하게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창녀와 결합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뭐와 연관시키냐면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합은 영적인 결합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단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을 언급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영적인 음행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음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음행이라는 것이 지금 영적인 음행, 즉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역대기하 21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람이 유다의 산들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유다를 억지로 그리하게 하였더라. 이때에도 이게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음행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것이 영적인 그런 어떤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을 이제 하게 될 때 다시 다룰 텐데 이것이 육체에게 범하는 자기 몸 안에서 이제 행해지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장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판단의 문제 이제 교회 내에서 소송을 하는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제 전체가 그거예요. 6장의 전체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 내 고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냐면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현대교회 같으면은 문제 삼지도 않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이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현대교회 내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가 저질렀다. 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 중에 그런 문제를 판단할 만한 정도의 지혜를 가진 자가 정말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죠. 이게 대단히 조금.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어야 맞는 거냐. 6장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아무리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형제라도 세상 문제에 관한 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현대교회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그 눈높이로부터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세상 일에 속한 일 정도는 그게 무슨 얼마나 복잡한 소송이 걸리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건 다 성도들 안에서 다 그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내에서 무슨 최고로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교리적으로 별로 아는 게 없어 보이는 형제라도 그 정도 세상 일에 관계된 그 정도 일들은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낫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이러한 문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교회 내에서 형제와 형제, 제가 자매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지금 전체를 지금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나았다. 이거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이걸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문제도 사실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보시겠습니까? 한 5억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자꾸 달라지죠. 이게 이거 내가 과연 손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면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세운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논거가 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게 했냐 이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2절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고시를 패스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재판관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법고시 이런 걸 패스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재판관이 된다. 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 세상에 저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판단하게 된다 재판하게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에 관한 구절 어디에 도대체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있겠나 했을 때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 같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실제로 재판하게 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재판하게 되는 또 통치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크고 흰 왕좌 앞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어디서 봤죠? 아,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누군가가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렇죠? 거기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같이 보시죠. 11절서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 이제 개역성경 그 표현으로 백보좌 심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석에 서게 될 때에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의 장면과 지금 겹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게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발견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에는 보니까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그렇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차이를 조금 느끼시나요?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보이시죠? 그냥 졸리시죠? 네. 예, 저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이 타임라인에서 볼때 이것은 세상의 인류 역사의 최종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6천년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역사가 4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어셔라는 분에 의하면 연대기에 의하면은 아담이 지어진 것이 BC 4004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누가 몇살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게 대단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역대기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기 뭐 이런 데서 지금 어느 왕이 몇 년까지 다스리다가 뭐 언제 죽고 이런 게 대단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인류 역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파악이 돼요. 그걸 볼 때 구약이 4000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4000년.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가 지금 몇 년이 된 거냐면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6일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 7일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가보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는 그 왕국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존재하는 그 왕국. 거기서 성도들이 이제 이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이 왕국인데 그걸 우리가 밀레니엄 킹덤, 이렇게 1000년 왕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것까지를 합치면 7000년이 되면서 그야말로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류 역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00년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냐면은 교회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믿는 것인데 이제 조만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휴거가 되고 살아남은 우리도 바로 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되면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을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심판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보상에 대한 심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잘 했을 때 이 시상석 앞에 서가지고 1등, 2등, 3등에 따라서 이렇게 잘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상급을 주는 것이지 잘 못 달렸다고 해가지고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러한 시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서게 되는 심판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게 공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이제 전무후무한 이 대환난이 이제 있게 되면서 그 7년이 이제 반으로 나뉘어서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이 나뉩니다. 그래서 42개월, 42달 또는 1260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인 대환난은 후반기의 대환난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다 끝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몸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때에 우리가 이제 재판한다,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한다 이게 한 가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천년이 다 끝나고 나서 천년 동안에 이제 마귀가 이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 끝날 때 잠깐 놓인다고 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천년 동안이나 이 정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이 막 이 변화된 몸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과 그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수명이 천살 가까이 이렇게 확장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도 천년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또 바다의 모래처럼 반역을 하죠.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심판이거든요.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서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두 부류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 서서 책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이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인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천히 그분을 섬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존재냐? 그러면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냐? 이제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포함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함께 서서 이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왕좌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100%가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호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에 사소한 문제가 세상에 속한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 논거를 하나 편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논지 하나와 두 번째는 성도들은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 내에서 그 세상에 속한 문제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래도 우리가 이 한여름보다는 조금 그래도 요때 봄이나 가을이 그래도 공부하기에 조금은 난 계절이죠. 할 수 있을 때 조금만 하십시다.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으셨는데 언제 또 심판이 또 있고 그때까지는 예비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지옥은 예비 처소예요. 지옥은 최종적인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은 임시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지옥은 지구의 내부에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지옥은 다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에 지금 구약 시대 같으면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품과 이 헬, 지옥 사이에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도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옥이 언제 그러면은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최종 장소로 가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크고 흰 왕좌 심판을 받고 나면 인류 역사 끝나는 시점에서 크고 흰 왕좌 심판을 받고 나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불못에 가는 거예요.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잠겨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잠겨있는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이렇게 잠기는 것, 물에 빠지듯이 그 불로 채워져 있는 그 호수에 잠기는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그게 불침례예요. 그러니까 불침례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개혁성경을 쓰면서 개신교 교리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전부 뭐로 알고 있냐면은 불침례 받아야 된다. 불받아라, 불받아라. 그게 성령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께서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이 불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 안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 속에 잠기는 불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들,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들을 태우신다 할 때 그 쭉정이들이 불 속에, 불호수에 잠기는 것, 그것을 불침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심판의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마귀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지옥에 지금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일정 부분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으셨는데, 천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천사는 영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스랍과 그룹이지요. 스랍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룹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원래 이 섬기는 영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몸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몸을 입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들 중에 범죄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룹 출신이었던 그 걸그룹 말고 예. 이 그룹, 그래서 걸그룹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룹에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그룹, 최고의 그룹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 그룹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떨어진 존재가, 그게 루시퍼, 그래서 그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이 반역할 때 함께 그 반역에 참여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3분의 1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그들을 성경이 unclean spirit, 더러운 영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evil spirit, 사악한 영들 이렇게 불리고, 그들이 devils, 복수로 쓰는 마귀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devil 하면서 정관사 더를 쓰게 될 때 그 devil은 바로 사탄, 마귀, 옛 뱀이고 용이고 이렇게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불리는 그 자는 정관사 더를 써서 더 devil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하수인들로서 이 반역에 가담한 그 영들이 지금 마귀들인데, 그들도 천사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이게 이제 지금 마귀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활동하는 마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크고 흰 왕좌 심판석에 섰을 때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이 영들까지를 함께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천사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판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이권 다툼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보니까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속여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 내에서 형제를 속여서 이렇게 빼앗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일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행위지 않냐. 왜 너희가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형제가 형제를 대적해서 세상 법정에 세워서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고 앞으로 심지어 이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세상 법정에 형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만한 자들이 너희 교회 내에 하나도 없냐 이렇게 이제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진행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읽은 6장 8절서부터 9절 부분에서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들의 이 명단을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죄를 불의한 일을 행하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질문 자체가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 지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너희들 그거 몰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의 근거로서 이제 같이 제시하는 구절들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21절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언급한 그 구절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러이러한 죄들을 짓게 될 때에는 이 천년왕국에서 어떤 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느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일단 나열하면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목도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 너희들도 알잖아. 예. 이건 다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너희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 잘해.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냐는 것입니다. 논지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몽사몽하는 가운데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이나 아니면 다른 또 한 부류에서 해석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몫이 전혀 없다는 결과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짓는 죄들로 인한 그런 어떤 손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쭉 나열하면서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죄인들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행하던 그런 짓을 자꾸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구절에서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unrighteousness 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씻기고 덮이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불의한 자가 이러이러하다는 거 너희 알지 않냐 할 때, 이것은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죄악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11절에서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거죠. 너희도 한때는 죄인일 땐 다 이런 거 행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나서도 그런 일을 똑같이 행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오해하게 되냐면,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냐면, 이 구절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런 죄들을 범하면 구원을 잃게 돼,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에 아예 못 들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일반적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너희는 이제 한때는 그랬지만 너희는 지금은 그런 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분명히 보상의 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권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렸을 수 있는 권리들을 잃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구절들로서 그런 교리를 입증하려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참 구원받은 그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잊고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것들만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서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저희는 고집스럽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참 무지하고 무능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더디 믿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느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참 기회들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